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은 바로 성경, 이 성경을 중심으로,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믿는 겁니다. 그냥 어떤 말, 어떤 전해진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뭐 전해지고 말을 듣고 믿긴 하죠. 근데 그 전해지는 말, 이 설교도 말인데 이 설교의 가장 핵심은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어긋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이 성경은 그 시작,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또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자, 그런데 동시에 이것이 곧 하나님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존재하는 분이신지를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이제 그것이 우리의 전해진 이 성경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그러면서 이 창조를 이야기할 때 이 바라, 이 창조인데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한 창조예요. 일시적으로 한 번에 완성된 이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보통 첫째 날 빛, 빛을 창조의 시작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혼돈, 공허, 흑암, 이거 무예요, 유예요? 이것도 유죠. 그러니까 창조를 이야기할 때 빛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 빛이 있기 전에 혼돈, 공허, 흑암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창세기 1장은 엄밀히 따지면 과학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모든 것을 통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과학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냐면, 어떤 우리의 전통적인 신학적인 신앙들이 예를 들면 절대적이라고 또 확신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천동설, 지동설 생각나세요?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한 2000년 역사의 믿음이었어요. 아니 뭐 구약까지 하면 더 오래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 믿음이 정말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옳은 것인가? 그것은 지금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이제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 지구가 둥글지 않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막 뭐 우주선 쏘잖아요. 인공위성 쏘잖아요. 지금 달에 뭐 사람을 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저 화성까지 지금 사람을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로켓이 쌓아 올라가서 이렇게 지구를 찡그리는 거 보면은, 또 우주정거장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지구를 찍었다고 보여주잖아요. 다 그거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말이래요. 그것을 정말 심각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누군가가 모든 그 뭐죠, 이 방송들을 꽉 잡고 이 거짓을 오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요. 비행기 타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 한국 갈 때 비행기표가 비싸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이 터키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라스카를 향해가지고 그 알라스카 쪽으로 해가지고 러시아 쪽으로, 일본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여기서 터키 항공을 타고 터키로 가가지고 터키에서 저쪽 그 아시아, 인도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제 한국을 가시는 거예요. 한 거의 24시간, 30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비행기가 이렇게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 중요하다고 해서 어떠한 그 하나님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런 건 정말 말이 안 되지만, 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우리의 과학적인 것까지 무시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지금 되게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이죠. 뭐 진화해가지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이건 절대로 안 믿죠. 불가능한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어떠한 그 무엇인가가 변화가 되는 것, 도태가 되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주 작은 미생물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보통 할 때 변이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변하잖아요. 막 진화한다고 그러잖아요. 바뀌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다시 돌고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올림픽에서도 어떤 운동선수가 1등을 할 만한 사람인데 1등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메달을 따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코로나에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운동 경기에 나갔는데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과 이 신학을, 그러니까 과학과 신앙을 너무 분리해서도 안 되지만 또 무리하게 이렇게 적용해서도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정말 절대적인 그 하나님 신앙 위에서 학교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미국이 그 학교 교육에 급진적인 변화를 준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소련이 인공위성을 소련이 로켓을 발사하고 소련이 그 우주에 사람을 보내면서 이 미국이 학교 교육이 급진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과학에 관한 것은 과학 전문가가 학교 교육을 해야지 과학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교과서를 쓰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냥 핵심플하게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누가 교과서, 특별히 과학 교과서도 심의하고 썼어요? 신앙인들이 썼어요. 진화론을 절대로 믿지 않는, 창조론만을 믿는, 한마디로 그냥 심플하게 얘기한다면, 그냥 딱 극단적으로 그냥 설명을 해본다면. 그런데 소련이 로켓을 발사하고 하면서 이 미국 학교가, 뭐 그런 과정 가운데 막 그 어떤 법적인 소송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과학은 과학자가, 그러니까 과학책은 과학자가 쓰는 것이지 어떠한 목사가 아니면 신학자가 쓰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그 지구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과학을 이야기하면은 뭐 몇십억 년도 막 얘기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짧은 지구론에서 한 6천년, 7천년 역사를 이야기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을 어느 쪽을 막 믿냐, 그래서 뭐 잘 믿는다, 안 믿는다, 뭐 노아의 홍수를 믿냐, 안 믿냐 하면서 그랜드 캐년에 가봐라, 이거 다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어떠한 그 역사, 그 홍수의 흔적이다 하면서 너무나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이 결국 과학을 갖다가 함부로 무시해서는, 무시하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을 때에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 창세기를 1장을 좀 공부하다가 놀란 게 있었냐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 이 창조라는 단어는 일회적인, 딱 한 번에 딱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딱 그 자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에 무에서 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예,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며칠 만에 또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7일 만에, 6일 만에 다 완성하시고 7일째는 쉬셨잖아요. 그래서 3절부터 보면 또 하나님의 그 창조가 한 날에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은 쉬신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조화롭게 또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번에 창조해 주셨지만, 창조하셨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빛이 있고 땅이 있고 물이 있고 바다가 있고 비가 내리고 꽃이 튀어나오고 열매가 생기고 그러면서 새가 동물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또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어떠한 질서와 조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한 번에 아시기도 하셨지만 동시에 이렇게 질서 있게 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제일 마지막 날, 제일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일곱째 날 쉬시기 전에 여섯째 날에 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창조되었을 때 제일 마지막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세상의 창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하는 거죠.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자신이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자신만이 유일한 참신이라는 것을 직접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참신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구원의 믿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가장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의 세상을 향한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조화롭게 질서 있게 사람들이 살 수 있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월 성신,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참신임에도 불구하고 가짜 우상들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믿는단 말이에요. 그 신들, 가짜들을 가지고 가짜들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가짜고 너희들이 어떠한 그 샤머니즘 그런 거잖아요. 어떤 천재지변, 절대적인 것들을 보면 자꾸 그것들을 믿고 그것들을 섬기게 되는데 두려움 가운데 그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그다음에 땅 아래 있는 것, 그다음에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특별히 그것을 경배의 대상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어떠한 두려운 것들이 보이면 또 자기들 마음속에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힘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그냥 이렇게 만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게 우상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죄를 지은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 우리의 어떤 구원의 역사 성경에서 두 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출애굽이에요. 그렇죠? 출애굽.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하고 종되었던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주셔요. 그리고 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 모든 생물, 장자들의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단 말이에요. 첫 번째 것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마다 그 재앙을 피해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무나게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신의 산에서 성경을 보면 신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작지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저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신의 산에서 어떤 정말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는데 귀로 듣고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지금 출애굽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한 40일도 안 된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바로의 군대의 죽음을 확인하시면서 확인하게 하시면서 홍해를 정말 마른 홍해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그냥 뭐 사람들이 그 홍해가 갈대의 뜻이 있다고 해서 이성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은 그 뭐 진도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물이 얕아져 가지고 거기를 건넜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물이 벽처럼 섰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그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었고 마른 땅을 걷다가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무태 오르자마자 그 벽으로 서졌던 그 물이 기둥이 딱 없어지면서 벽과 같은 그 세웠던 것들이 없어지면서 완전히 물바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뭐 하고 싶어요? 그런 큰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론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 내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로보암 어때요? 여로보암도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그거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베델과 단만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유다가 어떻게 돼요? 아세라 목상, 바알 얼마나 많은 그 우상들을 만들어요. 다 그게 왜 그런 것 같아요? 만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나 궁금해하고 너무나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놀라운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그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뒤에 얘기했지만은 이게 영적인 교통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해요. 이번 주에 말씀하고 연결되는데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였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지금 우리는 솔직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것, 경험한 이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때 보면 보이는 것보다 더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다가 결국 나는 손해를 보고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좀 손해를 볼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 교리 문답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이거 신학적인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지와 지혜와 이치로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의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지, 지혜, 이치, 이것을 the will of creation, 그 다음에 the wisdom of creation, 그러니까 wisdom of creation, 그 다음에 the logic of order of creatio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건데, 창조의 의지, 창조의 지혜, 창조의 이치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창조의 의지는 뭐예요? 여러분, 말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의 온도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말의 온도. 책 제목이기도 해요. 여러분, 말이 사람을, 어떤 말은 따뜻한 말이에요. 어떤 말은 차가운 말이에요. 어떤 말은 우리를 감싸 안아주고 위로하는 말이에요. 어떤 말은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해요. 여러분, 가스라이팅 뭐 그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을 말로 계속 세뇌하는 거예요. 난 그게 먹힐까? 하는데 그게 먹히는 거예요. 사람이 외롭고 힘들면 자꾸 길을 기울이면 조금씩 조금씩 시키는데 나중에는 죽어라 그럼 가서 죽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보면 말의 힘도 느낄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정말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악한 것들도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좀 비교 대상이 아니죠. 제가 이렇게 비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감히 그런 것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연히, 나는 정말 미약해요. 여러분도 정말 미약해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지금은 어떨 때는 정말 옛날처럼 건강하지도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재정적으로 여유도 없고, 정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막 사람들이 막 비웃고 조롱하고 너는 왜 사냐라는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막 다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면서 소경된 사람, 아픈 사람, 그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오늘 이곳에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창조의 가운데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정말 이런 모든 것을 조화롭게, 지혜롭게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어떠한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질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 누가 그 위에 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이 런한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한다고 했다고 했어요? 이 런이 뭐예요? 인큐베이터 한다는 거예요. 인큐베이터. 인큐베이터가 뭐예요? 아이들이 일찍 태어나면 거기에 넣어서, 그러니까 알을 품는 것처럼 보관해 주는. 그러니까 혼돈, 흑암, 막 공허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것들을 다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우리가 혼돈, 공허, 흑암 같은 거는 혼란스럽고 진짜 완전히 무질서하고 어떠한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도 다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뭐 우리의 삶 가운데 흑암이 있습니까? 아, 나는 지금 너무 어두워. 나는 너무 공허해. 나는 너무 혼란스러워.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막 진짜 앞이 하나도 안 보이지만 누가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질서,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 있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는 막 혼돈, 흑암, 공허 있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면서 딱 구분하시고 딱 나누시고 물 위의 궁창, 물 아래 궁창, 하늘에 있는 물들, 땅에 있는 바다 물들 막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 사람도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너무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가 속해야 안 속해요? 속하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좀 특별해요. 우리가 저도 개를 키우잖아요. 개를 이렇게 개 눈을 이렇게 딱 보면 나하고 뭔가 교감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건 느끼는 분 많고요. 그 다음에 뭐 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개한테 영이 있어요 없어요? 뭐 이거 가지고 뭐 영이 있냐 없냐 뭐 영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 영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요. 영혼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영혼이 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동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만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냐? 신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자신을 닮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건데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응답한다는 거예요. 이게 동물들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물론 뒤에 나오겠지만 세상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세상이 되게 막 이상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성경을 보면 죄의 결과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땅에 이 막 한마디로 물질서가 온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다 제대로 잘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러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다스린다는 그 의미 속에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그런 삶 삽니까? 동물들이 생각해요? 뭐 좀 생각을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무서우면 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건 본능적이에요. 그 본능적인 것을 생각하고 묵상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이 로봇처럼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우리 안에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 우리의 영이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사람만. 영을 가진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 좀 긴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영혼을 주시고 우리의 영이 성령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연도 분명히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자연이 왜 조화스러운 정말 평화스러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분명히 조화로운 것이었는데 왜 세상도 이렇게 무질서하게 됐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가 죄 이후에 죽음이 오는 것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의 결과로 이 땅이 좀 만만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죄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땅의 문제는 곧 무엇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해결되는 거예요. 뭐가 해결되면 돼요?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창세기 9장 8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를 구해주시면서 이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 그 사람에게만 아니라 그 모든 가축들, 새 그런 것들과도 다 포함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에스겔 34장 26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매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런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니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그 아담과 하와의 저주로 인해서 땅이 정말 부조화가 되고 수고해도 먹을 것도 안 나오고 막 실패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원래대로 회복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시작과 마지막, 정말 그것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동시에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 이것들이 왜 이렇게 되었고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또 성경의 나머지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좀 창조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다른 피조물들과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고 동시에 특별하다는 것은 너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후변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뭐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고 되게 복잡해요. 그런데 세상이 오염된 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 우리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신 거예요. 책임을. 오늘 우리 적은 숫자이지만 뭐 많은 숫자죠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내가 뭘만 한다고 내가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건 믿음이 적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창조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믿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음성들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